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이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이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 땅에서 드러내 보이셨던 그 표적의 의미를 이 시간 다시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이 귀한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근접하게 하시고 그 빛에 노출되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참된 이해와 깨달음 안에서 복음을 향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더 새로워질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 있습니다. 이런 별명이 붙게 된 데는 요한복음 안에 여러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11장까지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마지막 7번째 표적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있었던 7가지의 표적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잠시 생각해보고 예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라고 하는 장소와 관련된 표적으로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리고 둘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 다음의 표적은 유월절과 관계된 표적으로서 예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신 바로 그 오병이의 표적이고 다른 하나는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신 바로 그 표적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네 번째 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표적은 안식일과 관계된 표적인데 다섯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의 눈을 떠 보게 하신 표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일곱 번째 표적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바로 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 제일 길게 장황하게 서술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표적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 중에 가장 절정에 해당되는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냥 이 사건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획기적인 이적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선지자 엘리야와 그 다음에 엘리사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과 수넴의 아들을 살렸기 때문이고 또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라는 이 점에 관해서는 사실은 뭐 특별한 표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11장 1절부터 12장 19절까지 한 7, 80절에 걸쳐서 매우 장황하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을 살펴봤지만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 중에 이처럼 분량면에서 길고 자세하게 기록한 표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 주님께서 그 표적의 의미를 설명하시고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분량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표적 그 자체를 묘사하는 그런 분량에 관해서 예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표적만큼 길고 자세하게 다루는 표적은 없습니다. 요한은 왜 이처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이처럼 길고 자세하게 장황하게 서술하는가? 우선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은 앞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과는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경우에는 예수께서 장례식을 행하기 전에 누워있었던 그 딸을 살리시는 이런 방식으로 죽어있는 딸을 살리셨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동네에서 나가다가 그 길에서 주님께서 그 시신을 보시고 다시 살리시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경우에는 매장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 냄새가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렸다는 점에서 앞서 있었던 사건과는 차별화되는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는 제가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인이 죽으면 장의사에 맡기지 않고 실제로 염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목사님이 시신을 다 닦고 그 다음에 관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잘 대접을 받는 이런 일들이 제가 중고등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했었습니다. 장의사가 생긴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죠. 근데 실제로 상을 당한 집에 가면요. 그 시체나는 냄새 우리 교회 학교에서 늘 맡아보였습니까? 그 냄새가 정말 그 집을 때로는 진동하는 경우들이 있고 사실은 향을 피우는 것도 그런 냄새를 방지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죽은 사실이 분명하고 뚜렷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점에서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차별화되는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이 다른 표적보다 훨씬 더 차별화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표적을 행하심으로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표적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뜻하신 구속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11장 53절을 보시면 이 표적으로 인해 가지고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갖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12장 10절을 보시면 부활한 나사로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대상들이 부활한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느냐? 그것은 나사로가 미웠기 때문이 아니고 죽은 사람을 살려서 생명을 주시는 그 메시아를 그들이 증오하고 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유대 지도자로부터 적극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킨 단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매우 장황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실 오병이의 사건은 사복음서 기사가 다 공이 복음서에다가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러나 사도요한이 이처럼 길고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는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은 다른 공관복음서 세 기자는 전혀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요한이 이 사실을 길고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인과 동시에 예수께서 이루실 구속사역의 목적이 달성되는 이 과정 안에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11장 15절에 언급되고 있는 바대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독자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여기다가 장황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어떤 병자가 있으니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이 나사로 이름을 소개에 앞서서 제일 먼저 어떤 병자가 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타나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언급하는가?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어 라고 하면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제일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 병들었다, 병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2절, 3절, 4절, 6절에 보시면 지속적으로 병들었다, 병든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 중에도 이런저런 질병으로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이 태어나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이 계시겠지만 어쩌다가 아파서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노쇠한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보시면 병원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로병사라고 하는 말대로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그런데 늙어서 기운이 다 쇠진해서 죽는 경우는 열이면 하나 정도 되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병들어 죽습니다. 물론 늙어 죽기도 하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병들어서 죽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늙은 나이에 병이 든 게 아니고요.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렸습니다. 11장 11절에서 예수께서 나사로를 가리켜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불렀던 것을 보면 나사로의 나이가 예수님의 연배와 비슷한 30대 초반 정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 나이 50이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받느냐라고 물었던 것을 보면 그 당시에 50 이상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런 면에서 30세 정도 되는 나이는 젊은 나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도 30이면 정말 젊죠. 요즘에는 뭐 40, 50도 청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이런 나이에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처럼 나사로가 병에 알아눕게 되자 나사로의 누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상황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궁지에 몰려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람을 왜 보냈을까? 좀 직접 달려오지 왜 사람을 보냈을까라고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마도 나사로의 생명이 경각에 달리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병세가 매우 위중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가 사람을 보냈는데 뭐라고 말했는가?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냥 사랑하시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입니다. 나사로 혹은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이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사로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듬뿍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평소 주님과 긴밀하고 친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의 누이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자신들의 간청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당신의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그 어렵고 힘든 사정을 알렸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라살이라고 하는 이 말의 축약형인데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만 들어보면 당장이라도 무슨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이름을 갖고 있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된 것이고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사랑하신 자가 지금 병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만 사랑하지 않고요. 누구도 사랑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마르다와 그 동생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죠. 예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들어가시죠. 그럴 때 마르다는 분주하게 음식을 하고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처럼 평소에 예수님과 아주 깊은 사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어리고 힘든 상황들을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할 수 있는가 하면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긴밀한 교통과 교제를 가지면서 긴밀한 사귐 가운데 있을 때는 말 한마디만 전달해도 그 사람이 당장 나의 어리고 힘든 사정에 개입할 것에 대해서 확신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누가 오라고 했다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달려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리고 힘든 상황들 이야기하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당신이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는 말은 모종의 분명한 믿음, 분명히 주님께서는 한 걸음에 달려오시고 그 어려고 힘든 사정 가운데 개입하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절대로 무정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본성이 사랑이에요. 우리는 본성이 그러지 못해서 애써 발동을 해야 사랑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분은 본래 사랑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 상황에 개입하시는 것이고 바로 이런 사실이 우리의 어렵고 힘든 사정을 아뢰일 수 있는 요청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와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은 오셔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5절에 나타난 바대로 마리아가 동생이었고 마르다가 언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1절에서 마리아를 먼저 언급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던 자라고 마리아를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2장에 가서야 예수께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닦는 사건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그 사건을 미리 앞당겨서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이제 12장에 가셔서 살펴보겠지만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 컸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요한복음을 읽는 그 당시 독자들은 마리아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언급을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과는 좀 달랐습니다. 주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병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이 말은 질병의 끝이 죽음이다라는 말이죠. 실제로 이 말대로 나사로는 병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병들어 죽든 기타 다른 이유로 죽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아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살아간다. 인생을 가리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살아가는 인생이 죽음으로 마무리된다는 말은 비록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죽음의 과정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의 씨가 인간의 육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한계가 죽음을 불러들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주님과 같은 부활체를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몸을 가지고 영생하게 된다는 것을 볼 때 인간이 죽게 되는 것은 육체라고 하는 한계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고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죽음을 불러들이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태어날 때 죽음이라고 하는 시한폭탄이 이미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고 이 시한폭탄이 터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는 이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리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에 대한 우리 주님의 독특한 시각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대개 누가 병들었다, 누가 어떤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당장 어떤 질문을 합니까? 아, 그 중병인가? 의사가 뭐라 그랬대? 묻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병이라는 이 단어를 접하는 순간 병을 죽음과 연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을 병인지 죽을 병이 아닌지 묻습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도 이제 졸업한 지가 25년 뭐 이렇게 쭉쭉 지나가니까 이미 하늘나라 간 분들이 있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저희 동기 뭐 목사 한 수도 못 받고 김영수 전도사님이라는 분은 밀국 칼빈 신학교 유학 갔다가 저희 신학교 석좌 교수였던 시카고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홍창표 교수님을 만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근데 또 한 목사님은 한 4년 전에 뇌종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난 주일에 사모님이 암으로 소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그 소식을 남의 이야기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든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면서 죽음을 항상 목전에 두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장차 커서 뭐가 되느냐, 내가 무슨 일하고 바빠놓고 사느냐 중요하지만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음 앞에 어떻게 서게 될 것인가,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죽음과 맞닥뜨려야 될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임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다 죽음으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소망이 없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이런저런 코미디들, 이런저런 것들 보면서 희희낙낙하는 것은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딱딱딱 하면서 타는 것과 같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요. 언젠가 무슨 코미디 프로를 본 일이 뭐 수십 년 지났지만 하도 재밌다 그래서 한번 봤는데요. 제 아내하고 한번 봤는데 왜 웃는지를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웃음이 잘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허탈한지. 우리 인생들이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웃을 때가 아닙니다. 얄팍한 그런 연극 노름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쓸데없는데 시간을 보내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인생은 헛된데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처럼 죽음 앞에 맞설 수 있는 분이고 가장 극단적인 부정적 상황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역전의 명수인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증명해라도 하듯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맹인되었던 자를 보셨을 때도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셨죠? 이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였고 실제로 그 속에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상황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자리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내신 헌금을 가지고 저 둘로산으로 다니시면서 시간 잘 보내시면 돼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 인생에 맞닥뜨릴 수 있는 최종적인 그 죽음이라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선의 뜻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주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해결 능력도 없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인생이 범한 죄를 담보로 죽음을 요구하는 이 사탄의 권세를 한 번에 파쇄하고 인간으로부터 사망의 독침을 제거하여 살릴 수 있는 분만이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럴 만한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이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야 했습니까? 이 우리가 져야 될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죄로 인해서 당하는 죽음입니다. 죄값으로 치러야 될 죽음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주님이 죽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분께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신자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차원에서의 죽음이 아닌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서의 죽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죽음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시각을 우리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체하심으로 나사로가 죽었고 그 때문에 마르다가 나중에 주여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르다가 병의 끝은 죽음이라고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나 주님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완전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에게 죽음은 깨어날 잠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극한 슬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가장 비참한 상황을 기쁨의 상황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삶의 종국을 환희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극락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죠. 그런데 예수께서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긴 했지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무색하게도 결과적으로는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죠? 결국은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죽어버리고 말았고 누이들로부터 원망시킨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죽을 병이 아니라는 이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신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나사로의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회가 된다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아담 안에 타락한 인간은 태어날 때 죽음을 지고 태어나게 되고 일정한 시간을 보내고 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죽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이죠. 이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분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이해되어야 됩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마침내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질병의 권세가 최종적인 권세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라도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건강했던 나사로가 일부러 병에 걸렸다, 병에 걸리도록 만드셨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겠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나사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일부러 애꿎게 하나님께서 병들게 하셨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나사로의 병과 그로 인한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기회로 삼으셨다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라고 하셨는데 이런 말씀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사실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극단적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때로는 빨리 불러가시는 일들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칼빈도 자녀를 낳는데 자녀 다 죽고요. 딸 하나 거의 남아 있었죠. 얼마나 개혁자들의 삶이 어렵고 힘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고야 만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일과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일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리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만 영광을 받지 않고 아들도 영광을 받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들이 영광을 받겠습니까? 바로 아들이 영광스러운 아버지와 같은 신적 속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방식을 통해서 아들도 아버지가 받으실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아들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받으셨죠?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간구하신 다음 나사로야 나오느라 라고 말씀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배로 수족을 동인 채 나왔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도 그리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장차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본문에서 의아한 것은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이나 더 유하셨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이 공공에 처하게 되어지면 한 걸음에 달려오지요. 하던 일을 다 제쳐놓고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께서 시급을 다투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틀을 그 자리에 더 유하였습니다. 이것은 누이들에게 냉정하게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지체했고 그래서 실제로 도착해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가 냄새가 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처럼 지체하셨을까요? 모든 만사의 때와 기한을 정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어느 것 하나라도 어김없이 때에 맞게 일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왜 주님께서 이틀이나 더 유하셨다가 결국은 나사로가 죽고 마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우선 이것은 예수님의 애정이 결핍,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애정이 결핍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도 분명히 사랑했습니다. 따라서 이틀 더 유하신 것을 고의적으로 일부러 유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달려온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사실은 그 사실을 전달했을 그 무렵에 이미 어떻게 보면 나사로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가 베다니라고 하는 곳인데 이 베다니는 요한복음 1장 28절에 나타나는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베다니와는 다른 베다니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니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8절을 보시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오리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어디 계셨죠? 본문은 주님은 어디 계셨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께서 계셨던 곳은 예루살렘 동북쪽 한 160km 떨어진 바타네아라고 하는 곳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그렇다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보건대 하루 꼬박 베다니에서 걸어가야만 되는 어떤 장소에 계셨던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도착해 보니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다고 되어 있죠. 만약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까운 거리에 계셨더라면 소식을 전달받은 날이 이틀 지났다면 3일째 도착해 맞잖아요. 가까운 거리였다면. 이틀 유하다가 갔는데 나흘이 지났다고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소식을 전해주러 오는데 하루, 그 다음에 이틀 유했죠. 그 다음에 가는데 하루에서 나흘이 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자신의 이적을 좀 더 극적으로 꾸미기 위해서 일부러 뭐 나사로의 죽음을 방임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뭘 그러면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여러 차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간청했던 적이 있었지요. 가나 혼인잔치 때도 어머니가 마리아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올라가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때도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 계획과 뜻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지 사람의 요청에 늘 반응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도가 뭐냐면 기도는 주님을 종으로 부리는 수단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때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따라 하나님께서 행해 주셔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요구했지만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틀 더 유하신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이틀을 유하신 다음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다니가 유대에 있으니까 유대에 다시 가자라고 말했다는 게 그건 뭐가 이상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한 말을 보면 이 말이 그렇게 평이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십니까? 라고 만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으로 가자, 나사로에 가자 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셨을까요? 만약에 예수께서 나사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문제 상황에 개입하실 요량이었다면 이틀을 더 유하실 이유도 없었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나사로의 집에 가실 때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베다니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웬일인지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결과론적으로 보시면 예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사건은 단지 죽은 한 사람을 살리는 이적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사역임을 보여준과 동시에 무엇보다 자신에게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행동을 생각하면 더 이상 빛을 비춰줄 필요도 없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어둠 가운데 헤매다가 죽도록 내버려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로 두고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의지를 표현하신 말씀으로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오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주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유대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럴듯하게 드러내 보이시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다 흩어버렸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니 한번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요청을 했지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올라가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는 이 말씀을 또한 유대인들이 듣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때 유대로 다시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나사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올라가자라는 뜻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그토록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또다시 생명의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자라는 뜻으로 바로 그 생명의 빛을 밝히는, 증거하는 표적이 뭐냐? 그게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로 가자라는 이 제안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9절, 10절을 보세요. 유대로 올라가자라는 제안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낮이 12시간이 아니야.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유대로 올라가자는 제안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돼요. 만류하자, 올라가야 될 이유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낮에는 햇빛이 비추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밤중에 만약에 다니게 되면 돌풀에 걸려 넘어지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공사장에 제대로 안전장치를 못해서 때로는 열길 수렁으로 떨어져 죽기도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일할 시간이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일해야 되고 그 일할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서 일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양이 내리쬐이는 시간을 12등분했습니다. 총 일할 수 있는 시간을 12등분했어요. 그러니까 1시간은 뭐냐? 12분의 1이겠죠. 그것이 바로 1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께서 이틀 더 유하셨다가 유대로 올라가신 것은 왜 이틀 더 유하셨다가 올라가셨습니까? 만약에 병든 나사로를 그냥 고치면 빛이 예를 들어서 뭐 20와트라고 할때 죽은 나사로 그것도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면 빛이 한 100와트 정도로 빛나겠죠. 그래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틀 더 있다가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빛을 드러내셨는데,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라는 말씀이 나타나지요? 뒷부분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또 어떤 일도 나타났지요? 45절에 보니까 이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아울러 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모으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니 절대로 이들을 그냥 두고 볼수 없다. 가만두면 계속 믿을 것이다라고 말했죠. 결국은 12장으로 가면 이런 증거를 몸으로 드러내 보였던 나사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빛을 드러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본문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어디에 없다 그래요?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한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고 태양빛을 비유로 영혼의 빛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왜 같은 표적이 똑같이 드러나는데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까?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이 너무 쉽고 재밌고 논리적이라고 말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너무 지루하다고 말을 할까요? 물론 목회자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목회자의 책임 탓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제가 볼 때 집중해서 들으면 우리 중학교 학생들도 충분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실제로 제가 5, 6학년 혹은 중 1, 2학년 학생들한테 설교 얼마나 듣겠는가라고 물으면 한 7, 80%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의 비추임을 받지 못한 채 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을 꺼려하고 수동적이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빛은 내면을 밝히는 빛이죠. 이 비추임의 은혜를 우리는 늘 구해야 되고 이런 비추임의 은혜 안에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런 깨달음의 내용 안에 복음의 진리를 파악해야 되고 이런 진리의 기초 위에서 죽음을 목도하고 현실을 종말론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암중모색이라는 말 있죠? 흑암 중에 더듬다가 한평생 흑암 중에 사시다가 목적지를 발견하지 못한 채 실족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 지나갑니다. 제가 교회 개척할 때 39살이었거든요. 18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보다 더 짧은 세월이 저에게 남아있고 그 시간 지나면 저는 이 강단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그런 삶을 살아요. 눈에 당장 보이는 먹고 살 것, 자녀 교육, 직업, 건강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을 단련한들,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놓으신들 영원토록 사실 수 있습니까? 조금 더 풍요롭게 조금 더 남보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기는 그 삶을 살 뿐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좋은 음식을 먹든 나쁜 음식을 먹든 좀 좋은 침대에서 주무시든 그렇지 않든 좋은 차를 타시든 나쁜 차를 타시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셔야 안 돼요. 엄연한 죽음이라는 현실을 목도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 빠져서 일희일비하고 희희낙낙하는 것, 그것이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루하루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일에 관심을 두셔야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되고 당연히 안 해야 되는 일들은 안 하셔야 되고 늘 시간에 쫓겨서 그저 급급하게 어떤 입막음을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요긴한 문제들을 해결하셔서 정돈의 인생을 사시고 주님 안에서 실족하지 않는 인생을 사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만 기쁨을 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바 교훈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새겨서 복음의 도리를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고 가장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삶의 원리요 근거임을 기억하고 세속에 속해 있는 시대 사상과 삶의 방식에 종노릇하고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요긴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파악하여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들을 실족하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경고함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가장 마지막 지점인 죽음을 통해서라도 주께서 영광을 보게 되는 그래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있게 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라는 이런 자리에 올라가서 온 천하 만물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이 놀라운 역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와 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